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약속을 은혜 가운데 하시고, 저희들은 너무나도 쉽게 어릴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전가해서 마치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으로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 향한 이 감사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해준 즉 revealed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또 시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게 펼쳐졌는지를 공부하고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이 그게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죄를 지은 후에 찾아오셔서 전해주신 좋은 소식이었다. 거기에도 이 언약이 약속이 들어있었다. 그랬죠? 4번 타락한 아담 이후부터 노아의 홍수 직후까지 왜냐면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와 그의 나머지 일곱 식구가 땅으로 내려왔을 때 노아가 그 일곱 식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다시 한번 언약을 맺었다. 그때 이제 그 사인으로 하나님이 밝혀두신 것이 레인보우, 구름에 있는 그 무지개였죠. 그건 사인입니다. 무지개 자체가 무슨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맺은 언약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처음 만들어져서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을 때한 것과 같은 약속. 창세기 1장 28절인가요? 봅시다. 창세기 1장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남성과 여성이었어요. 네. 왜 그러냐? 남자란 말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어준 거예요. 그러나 여자란 말은 하나님이 지어준 적이 없어요. 그냥 아담에게 여성을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분명히 그걸 밝혀서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1장을 한번 봅시다. 여기 27절의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네요. 이 남자와 여자로 이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남성과 여성이 male and female입니다. 영어 성경도 최소한 male and female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27절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은 2장에 나오는 두 사람이 결혼식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27절은 결혼식 전이고 28절은 결혼식 후에요.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손들을 가지고 많이 숫자가 늘어나서 땅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땅 자체를 dominate 혹은 cultivate 정복하라. 문화 활동화하라.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나머지 species의 바다의 거기 공중의 새,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을 26절로 돌아가면은 이미 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는 각종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고 28절에 다시 한번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했다면은 명령에 따른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왜? 명령은 디맨드니까 디맨드에 대해서 리스폰스가 오비디언스로 나오면은 블레싱이라는 약속이 있고 디소비디언스면 컬스라는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사람이 이쿠시를 못하게 될 때는 이거는 참 사람에게만 컬스가 온 게 아니라 보니까 피조물 전체 크리에이션 전체 컬스가 왔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은 노아와 이제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야훼께서 노아가 제단을 쌓고 창세기 8장 20절에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예물로 드렸더니 8장 21절 야훼께서 향기로 냄새를 기쁘게 맡으시고 야훼께서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악하다. 이거는 이제 쓸모가 없다. 고칠 방법이 없다. 그러니 내가 모든 것을 물로 멸하는 일은 아니하겠다. 땅 있는 동안에는 심는 때와 추수하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사시사철이 뚜렷한 기후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오늘 과학자들의 표현을 하면 그거죠. 지구를 온난하게 싸고 있던 그게 벗겨진 거죠. 그게 이름이 뭐였죠? 이 지구를 싸고 있는 게? 그 레이어가 뭐였죠? 오존. 오존층이 맞는데. 그러니 그전에는 전 세계가 아열대처럼 되어 있어서 옷이 필요 없었다. 비도 안 왔다. 그러나 새벽마다 안개가 올라와서 땅 전체를 적셔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22절에 사시사철이 뚜렷하다. 봄, 가을, 겨울, 여름, 겨울이 뚜렷하게 됐다. 이게 이제 확실히 만들어진 거죠. 예. 근데 이 약속을 하시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 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도 함께 그 방주로부터 나가라. 17절 보세요. 모든 육체 가운데 너와 함께 있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 새들 가축과 기는 것 너와 함께 이끌어내고 그들로 하여금 땅에서 풍성히 생육하고 땅의 열매를 먹고 번성하게 하라. 여기까지는 죄짓기 전의 모습과 똑같아요. 열매를 먹고 번성하게 하라. 네. 그러니 이게 프라이머리로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장에 가면은 1절에 봅시다. 이제 이 번제 예물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결혼식 후에 하나님이 복을 준 1장 28절과 29절과 같아요. 말씀하시기에 열매를 먹고 자녀를 많이 낳고 땅 전체를 다 가득 채워라. 그 다음에 방주에서까지 문제가 없었던 짐승들과 새들과 사람 사이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걔들이 너희를 무서워한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그 대신 너희들은 그것을 다스려라.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은 다스린 동시에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육류를 허락하는 일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음식이 된다. 내가 포른 채소를 너에게 줬던 것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먹는 음식으로 준다.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 생명과 함께 즉 피와 함께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7절에 보세요.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숫자가 많아져서 땅 전체를 다 가득 채워서 번성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죄짓기 전과 같은 똑같은 축복과 약속을 여기다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고 노골적으로 8절에는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 보라 내가 나의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후손들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피조물, 새, 가축, 땅의 모든 짐승과 함께 이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아담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이 한 말이고 아담 부부 결혼식 때 한 약속하고 똑같은 행위 언약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지켜야 되겠는데 11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세대 영원토록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무지개를 사인으로 줄 테니까 잘 기억해라.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이 피조물 전체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때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다. 17절.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내가 세우는 언약의 사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죄짓기 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한 약속과 같은 이 우주 전체를 대표한 노아하고 하나님하고 이 약속을 다시 하였다. 자, 봅시다. 4번.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종국에는 셋의 후손들까지 모두 은혜의 언약을 저버리고 타락을 해버렸어요. 3장 15절의 약속을. 그래서 셋의 후손들 가운데 오히려 노아와 그 가족만이 은혜의 언약 안에서 야훼의 주신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따라서 홍수 직후에 노아와 그 가족이 야훼에 맺은 언약은 이거는 행위 언약을 포함한 은혜 언약입니다. 뭐야, 행위 언약 자체를 하나님 이제 너희들 안 지켜도 된다고 abolish 한게 없어요. 행위 언약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 언약은. 그러니 우리가 행위 언약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저주받아서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은혜가 없이는 행위 언약 자체를 지킬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행위의 언약 또한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 노아를 포함한 거의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적용되고 있었다. 5번. 이제 노아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까지 은혜의 언약이다. 예,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는 살아 계셨다. 예, 노아는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8살이 됐을 때 보니까 노아가 돌아가시네. 그러니 노아의 아들들이라든지 그 후손들은 즉 아브라함의 그 많은 조상들은 아주 오랫동안 사셨단 말이죠. 노아가 959세인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도 살아 계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8살이 되었을 때 노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갈대 우르에 있을 때를 가능성이 큰 거죠. 적어도 하란으로 옮겨서 한 10년은 계셨을 거니까. 그럼 하란으로 옮겨질 때가 아브라함은 65살이었을 거고 거기서 10년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75살에 야훼께서 다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남쪽 케나안으로 이끌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58살이면 아직 갈대 우르에 살때 노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테라가 이미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로 가버렸어요. 그게 니므랏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라크 지방에 있는 그다 점령했을 때요. 타워 오브 베이벨, 바벨 타워를 세우고 도시국가를 만들었을 때 이미 셋의 후손들이 다 그쪽으로 영향을 받아서 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 버릴 거예요.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노아 이 가족만 하나님이 챙겨준 거예요. 노아 직계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노아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브라함까지 하나님이 보았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는 노아의 후손은 노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니므라스의 후손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자리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은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에서 은혜로 다시 불러냈다는 겁니다. 은혜 언약을 배반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를 하나님 다시 불러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원히 노아의 후손들 중에 아무도 은혜 언약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이 다 배반자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돼서 5번에 노아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은혜 언약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기 전까지 타락한 아담과 맺은 은혜 언약 이후로 노아 홍수 전후의 모든 인류는 그 은혜 언약을 시행하는 대상에 빠짐없이 포함이 됐다. 왜? 홍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 언약으로 찾아왔으니까. 홍수에 야훼께서 노아 맺은 언약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아담과 맺었던 은혜 언약을 다시 갱신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는 행위 언약이 사라진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행위 언약을 지키는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은혜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6번.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한 게 첫 번 등장하는 게 15장에 물론 12장에도 처음으로 아브라함 보고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하란에서 떠나라 하는 게 나오는 게 12장 1절이에요. 하란에서 죽었다가 11장 32절입니다. 테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다. 그랬더니 12장 1절에 이제 야훼께서 아브라함 아버지 테라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고향과 너 친족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난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는 갈대아 우르에서 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10년 전에 한 이야기고 이거는 아버지 돌아가는 이 하란 땅에서 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부르신 거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큰 복이 되리라. 내가 너를 위해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오니 너의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너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에스닉 그룹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은혜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15장에 복을 받는 그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14절 야훼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약 아브라함이 이민 온 지 약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85살이 됐어요. 자기 아내 75살이에요. 부부로서 아기를 낳을 날짜는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야훼께서 그럽니다.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엘리에젤은 너희 집에 있는 그 총집사는 너희 상속인이 아니다. 너 자신의 몸에서 씨로서 태어날 자가 너희 상속인이 된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이끌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씨가 이처럼 별처럼 같아지리니 아브라함이 6절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우려여겨 주셨다. 그 다음에 약속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로 나는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그것을 너에게 상속물로 주려고 너를 10년 전에 아니지 20년 전에 갈대우르에 살 때 너를 이끌어낸 야훼다. 그 다음에 구절에는 처음으로 사람 쪽에서 언약을 맺는데 행하는 행위가 제사가 나와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어린 집비둘기를 가져와서 반을 쪼갰다. 그리고 그 쪼개놓은 사이로 한밤중에 야훼의 불기둥이 지나갔어요. 13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이 구체적입니다. 너는 확실하라. 너의 씨가, 너 지금 85살이지만 너 밑에 씨가 나와. 그런데 아내를 통해서 나올지 누구를 통해서 나올지 말은 안 해줬어요. 그냥 아브라함 씨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나는 늙어서 네가 아니야. 그러니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 씨를 만들어냅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부가 다. 왜 하나님 그때 너 씨와 너의 아내에게서 이 말을 안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는 챌린지가 됐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해 본 거예요. 예, 남자는 85살이라도 씨가 된다. 근데 여자는 75살 안 된다 생각하고 젊은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나온다고 부부가 자기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생각했는데 야훼는 그런 식으로 언약을 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야훼께서 그 사체 사이를 지나간 것이 그 당시에 사람 사이의 비즈니스 언약을 할 때도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양쪽 다가 이렇게 짐승을 죽여놓고 줄사이를 걸어갔다. 그 말은 둘 중에 하나가 어기면은 짐승처럼 죽여도 된다. 이 뜻이었어요. 야훼께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라 말한 적 없어요. 왜? 아브라함은 지킬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야훼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너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 가서 낯선 자가 되고 낯선 사람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힘을 당하고 너 자손이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고 나서 그 후에 그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온다. 너는 평안히 너 자손들에게 노아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 그러나 내 자손들은 4대까지 걸쳐 가지고 이 땅에 돌아오는데 이 땅이 아직 죄가 다 가득한 자손 내가 죽이지 못한다. 그리고 17절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지나가는 횃불이 지나갔어요. 화로 덩어리가 쭉 시체 사이로 지나갔다. 그리고 18절에 말이 나오죠. 주님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 이제 좀 더 언약이 뭔지 구체적으로 이제 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 땅에서부터 큰 땅 요브레데스까지 이 땅을 너희 씨에게 주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의 경계선까지 바운더리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온 동안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또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한 것에 점점 구체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구체화가 되어가서 이게 누구를 통해서 올지 이제 아담의 후손 중에서 노아의 후손 중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여자 후손이 내려올지 점점 구체화가 돼가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땅 전체를 저주 속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살게 할지까지 지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History of Redemptive Redemption 리뎀티브 히스토리의 말을 쓰는데 구속 역사가 이렇게 돼가요. 구속 역사가 역사를 통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거죠. 아직까지 이 여자의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온다 했는데 아내를 통할지 하가를 통할지 아니면 젊은 여자를 통할지 아직까지는 말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 6번 1. 아브라함과 시작해서 모세를 부를 때까지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족장이라고 불러요. Patriarchs. 족장들과 그 가족들에게만 시행이 되었다. 이제 17절에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명령이죠. 디맨드죠. 예. 아브라함은 이미 이방 신을 떠난 지 적어도 3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예. 갈대 우리에서 벌렸을 때 이방 신을 끝냈어요. 근데 야훼께서는 너희 전체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 너는 나 앞에서 완전하게 나만 전능한 신으로 섬기는 완전한 삶을 살아라. 이건 행위 언약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다 완전히 못 지켜요. 못 지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은혜로서 너 못한 건 내가 다 커버해서 여자 씨를 통해서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이게 은혜의 언약이란 것이죠.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 이름도 내가 바꿔주겠다.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7절에 너 씨와 그 후손들에게도 내 언약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 땅의 전체가 너의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대신 너가 하나만 지켜라. 뭐를 지켰느냐? 남자가 8일 됐을 때 할례를 해라. 이거는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예, 그런데 기억하는데 할례를 할 때 피를 흘리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 전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아브라함 혼자와 그의 아들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예, 언약은 이제 영원하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 표시를 받지 않는 것은 유일한 디맨드인데 그것을 거절하면은 피지컬리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14절에 안 하는 것은 그 할례받지 않은 애는 나와의 언약을 violate, 어겼기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하고 아내 세라가 바로 아기의 엄마다. 이제 밝혀졌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근 25년의 세월을 흘렸네요. 하란에서 나올 때 약속해놓고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에스닉 그룹이 다 복을 받는다 해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내를 통해서 나온다는 게 25년 세월이 흘렀어야 이게 밝혀졌어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가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세라아에서 세라로 아브라함에서 에브라임으로 이름이 둘 다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은 여자가 89, 남자가 99, 부부가 마치 그전 생활은 죽은 것 같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야 돼. 이건 야훼께서 구체적인 언약을 해서 새로운 언약의 은혜로 사는 삶이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결정적인 게 예수님의 모습인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예언이 됐기 때문에 이름까지 밝혀졌어요. 이삭. 그러니 이때부터 이 부부는 태어나기 전 1년 전부터 삶이 이삭을 선물로 받기로 약속받은 언약 전의 삶과 서로 나뉜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그렇게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다시 1번으로 돌아갑니다. 6의 1번 족장들과 그 가족들에게만 시행이 되어서 율법이 있기 전에 언약의 시행이었다. 2번 이제는 거기서 아브라함이 BC 1900년이니까 모세스가 BC 1500년이니까 근 한 400년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스를 이제 미디에이로 중재자라 해서 야훼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을 자기 제자들과 맺기 전까지의 언약이다. 보니 여기서 그리스도까지는 전 1400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언약이 다른 특별히 바뀌는 게 없어요. 딱 있다면 중간에 다윗이 한번 나옵니다. 다윗과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이 여자의 후손이 왕족으로 오겠다는 것을 밝혀주고 다윗 때에 와서요 뭐가 만들 내가 지금 이렇게 다윗을 안 넣었어요. 3번에 다윗이 나오고 4번이 오순절이 돼야 되는데 3번 다윗이 빠졌는데 다음에 올 때 내가 다윗에 대해서 넣어놓을게요. 이게 다윗이 등장할 때는 이게 나라가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모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지만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사기 보세요. 그게 나라의 모습이던가요? 사사기 아니죠. 사울왕이 나와도 하나님 볼 때는 잘못된 왕이었어요. 이 다윗에 대해서야 완전한 나라가 되고 주변 나라를 다 복속을 시켜요. 그러니 다윗의 언약은 솔로몬을 통해서 내려간다고 이야기하고 훗날에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한 약속의 그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 중에 나와서 이 킹의 트론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은 밝혀져요. 그러니 그건 나라가 그러한 다윗이 완전한 나라를 만들듯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사울 왕이 인정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입니다. 타입입니다. 타입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자신 스스로 노예처럼 사시면서 왕인데도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안으로 하셨단 말이죠. 다윗이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사울왕과 다르게 사울왕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했지만 다윗은 노노노 난 only delegate reason이야. 실제로 왕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걸 인정한 것도 같아요. 아버지가 다 하신다. 나는 그냥 아버지의 슬레이브와 어파슬로 나는 일을 다 한다. 그 타입으로 다윗 왕이 나왔고요. 지금 그 언약을 내가 여기 빠뜨린 거예요. 3번 자리에.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 때부터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나라와의 언약은 다윗 왕 때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한 육체적 후손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율법과 규례라는 이 패론을 가진 은혜의 언약이다. 그들만의 종교법, 즉 제사법과 사회법은 그 은혜의 언약과 그에 따른 시행령일 뿐이다. 조금 전에 이제 다윗의 언약은 내가 설명을 했어요. 나라로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말하던 여자의 씨가 드디어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란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왕이 오면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로서 만들어냈듯이 이제는 이 세상 전체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을 다윗의 후손이 할 거다. 그게 다윗의 언약 부분입니다. 이제 3번 오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언약이라.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실 때부터 자기가 왕으로 일단 왔어요. 왕이 오면은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으면 나라가 되잖아요. 그 영토는 이제 전 세계가 되고 백성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전에 믿음으로 여자 씨가 오는 것을 믿었던 그 조상들이죠. 이분들이 다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명령받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게 오순절날 오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까지 똑같은 그 언약은 계속되는데 예수님이 잡히는 날 저녁에 하신 게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을 주는 데 필요한 언약이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할 때도 벌써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고 말한 이유는 옛날 언약들을 내가 완성했다는 뜻으로 한 이야기예요. 내가 이거 완성을 시켜서 너희들하고 새 언약을 한다. 뭐 새 언약이란 이제 은혜로서 내가 모든 걸 해결한 된 걸 믿은 것뿐이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을 이거 기다려라. 새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표식을 가졌듯이 신약 시대에는 유아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세례를 하는 표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거 하나만 require, 그 하나만 demand다. 네. 예수님은 그 일을 해주기 위해서 행위 언약의 털스였던 페이먼을 자기가 목숨으로 페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처음으로 근 4천년 동안의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행위 언약을 완전히 지키는 아담, 사람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아담입니다. 이 언약의 시행은 종교법으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율법 준수를 다 해버렸어. 행위 언약을 다 통과시켜버려서 성령 하나님과 진리로서만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놓은 예수님만이 언약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언약을 이루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아브라함이 자신과 자녀들에게 할례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유아세례하는 그 순종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행위 언약을 드디어 4천년 동안의 약속을 지켜버렸어요. 그러니 이 은혜 언약은 그 행위 언약을 우리가 지킨 것처럼 우리에게 가치를 임퓨트해준, 넘겨준 것도 은혜입니다. 7번 타락한 후에 아담과 그 후손들과 맺은 모든 언약들은 은혜 언약이다. 1번 은혜 언약은 두 종류의 인류를 그 언약의 요구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른 결과로 구분한다. 가인의 경우처럼 은혜 언약을 위반한 사람과 그의 후손이 3,4대까지 받는 저주 아래 머무는 불의의 인류이다. 이는 언약 밖으로 쫓겨나서 저주 아래서만 모르는 사탄의 나라 즉 어둠의 나라에 사는 인류다. 야훼를 미워한 자들이다. 그러면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이 다 언약을 배반한 노아의 친척들하고 가인의 후손들 언약 밖으로 행위 언약을 못 지켜서 벌받는 팀하고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요. 노아의 이 위의 자손들은 꼭대기는 다 은혜 언약에서 배반해서 쫓겨난 사람들이고 가인의 후예들은 아예 행위 언약으로 나가서 은혜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둘 다가 나홍세에 다 저주 아래에 죽어버렸어요. 3번 언약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아담과 그의 믿음을 따르는 아벨이다. 그래서 아벨은 야훼께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죄를 대신해서 죽는 양을 생각해서 양을 죽여봤어요.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이 양과 같은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복받았는데 무슨 죄가 있냐. 그래서 복받았다는 표시인 그냥 곡식을 가져왔더라는 말이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회개한 아벨과 아벨 대신해 주신 하나님, 아담의 믿음을 따르는 아들 셋의 후손들이고 에덴 동산에서 이와 같이 회개했던 아담의 후손들이다. 이들만이 은혜의 언약 안에 머무르며 야훼의 언약 백성으로 남게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가인의 후손들은 행위 언약에 남아있어서 은혜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왜? 믿음으로 회개해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볼 땐 그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네. 땅 부자고 그 아벨은 그냥 가축만 지키는 사람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4번 따라서 은혜의 언약 안에 있게 된 아브라함. 왜? 이제 노아에게 와서 어떻게 됐어요? 노아 곧 가족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가인 후손하고 한 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배반해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밖에 있던 가인팀하고 합쳐서 같이 다 결혼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직계 조상만 붙들어 놓았어요. 은혜 안에. 그분들만 은혜의 언약 백성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다 홍수로 썰어버리니까 다시 리셋이 된 거예요. 그 노아에게 와서 다시 행위 언약으로 지켜라. 그러나 너가 그걸 지킬 수 있는 길은 내가 조상 아브라함의 아담의 약속했던 대로 여자 후손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거다. 이 은혜를 이미 노아에게 허락을 했단 말이죠. 노아의 후손들이 또 나눠지는 거잖아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누구를 닮아가냐? 님으로서 닮아가서 바벨탑을 또 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샘, 함, 자벳이 있었는데 그 샘의 후손들 중에서 딱 아브라함 때까지 와보니까 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노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노아의 그 삶은 슬픔이에요. 나이가 900살이 돼가는데 후손들은 벌써 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은혜를 배반하는 카븐트, 브레이크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그냥 은혜로 너 이제 우상 숭배 그만하고 내 명령한 대로 가라 이렇게 됐으니까요. 4번. 따라서 은혜 언약을 맺게 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한 그의 후손들 중에 할례나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여전히 믿음으로 언약을 여호와에 순종할 때야만이 언약 안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 복음을 거절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 언약 밖으로 내보내져서 이건 누구냐? 이스마엘의 저주 아래 머무르게 된다. 이게 가인의 후손과 같이 언약 밖에 벗어난 행위 언약으로 그냥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언약의 양방성이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믿는 자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만이 언약 언약 안에서 그 책임을 다할 때 머무르게 된다. 순종을 거절할 시에는 언약 밖으로 내쳐져서 그와 그 후손들이 3,4대까지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이게 10가지 말씀에 나오는 자손 3,4대까지 계속해서 행위 언약을 못 지키면 저주가 계속 내려가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왜? 홍도로 다시 쓸어버리면 없어졌으니까. 8번.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의 미디에를 중간에서 우리 대신에 해결해 주는 분이다. 아담과 셋의 후손으로 노아의 후손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함께 언약의 상대자다. 그 파트너다. 1번 행위의 언약에 따른 요구를 아담이 순종하는 데 실패했다. 2번 마지막 아담 혹은 제2 아담으로 오신 완전하고 죄 없는 의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행위 언약에서 요구한 모든 것을 사람으로서 완전히 순종하셨다. 아담이 죄 없을 때이 언약을 받고 실패했고 예수님도 아담의 자리에서 죄 없을 때 오셔서 언약을 받아서 성공했고 그리고 아담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은 실패했으니 영원한 멸망이 됐고 똑같은 약속을 예수님에게 했던 예수님이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따냈고 3번 저주 아래 머물던 아담 부부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은혜의 복음 즉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아담은 어떻게 받았느냐? 그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언약의 모든 복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담 부부에게 내렸던 저주를 죽기까지 담당하는 회개 언약의 요구에 순종하셔서 획득하시기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디크리 속에 예정되어 있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의 그 이야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준비했다. 이건 아담과 그의 아내를 만들기 전에 이 애들이 나중에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사탄과 친구가 되어 내 언약을 끊어버리고 저주 안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애들 실패한 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다시 똑같은 자리에서 한 명령을 지켜버리면 영원히 죽지 않는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안 먹으면 영원히 사는 그 상을 따내도록 하겠다. 예수가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4000년이 지나서 와서 그 행위언약을 똑같이 아담처럼 받았는데 예수님은 다 지켜버리니까 하나님이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는데 영원히 안 죽게 되는 상이 왔어요. 뭐야? 영원히 안 먹는 순종의 길로 가버렸으니까. 예수님에게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아라는 명령이 아니고 너가 애들에게 약속한 대로 죗값을 너가 대신 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라 하는 약속을 했는데 그 디맨드를 예수님이 지켜버렸다. 그래서 아담 부부에게 내렸던 저주를 죽기까지 담당하는 행위언약의 요구에 예수님이 순종해서 획득하셔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예정되어 있던 영원한 생명을 따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때가 되었을 때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실패했던 아담의 자리에서 아담이 맺었던 동일한 행위언약 혹은 창조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디맨드에 완전 순종하셨다. 그 디맨드 윤회 뭐였어요? 죗값을 너가 대신 인류를 위해서 뒤집어 써라. 그 순종에 따라 약속된 영생이란 복을 award 따냈어요. 그리고 타락하여 약속대로 저주 아래 있던 아담 부부에게 은혜의 언약으로 찾아오신 야훼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경륜 속에 때가 참에 사람으로 오셔 아담과 그의 후손이 받은 행위 언약의 저주를 자신이 대신 받기로 한 행위 언약의 요구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것을 선포하셨다. 따라서 장차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에 대한 약속인 영생을 복으로 야훼께로부터 창세 전부터 획득하셨음을 아담 부부에게 선포하심으로 그 영생을 은혜 언약 안에서 미리 거저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다.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은 이미 여자 후손이 나중에 너희 대신에 저주받아서 그거로 끝날 게 아니고 너희 원수까지 물리쳐버리는 일을 해준다고 약속이 돼 있어서 너희들은 그 덕으로 지금 내 은혜를 누리고 살게 돼. 그걸 아담은 아멘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희미한데 그게 누가 될지도 모르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지키는지도 모르는데 믿었어요. 성경에 어떻게 아담이 믿었단 말이 나오냐? 자기 와이프에게 조금 전까지 와이프를 막 그랬잖아. 하나님이 줘가지고 이랬다. Your name is 하와 이랬다. 하와가 뭐냐? Mother of the living이에요. 선악을 따먹어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Mother of the Dead가 아니고 Mother of the Living이라고 불렀어. 왜? 이제는 우리가 다시 부부생활에서 아기를 낳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자손이 나와야 돼. 이게 회개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그 표시로 당당하게 이제 당신의 이름은 여자라 아니야. 이브야. 하야. 빙이란 말이야. 빙. 그 Mother of Being이야. 이제 모든 존재의 어머니야. 이게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러니 그 네이밍이란 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난 여기다 그렇게 썼던 거예요. 따라서 장차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요구에 대한 순종의 약속이란 영생을 복으로 야훼께로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획득하셨다는 것을 야훼께서는 아담 부부에게 선포해 주어서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그 영생을 은혜 언약 안에서 미리 거저 선물로 아담 부부에게 주었어요. 그러니 아담 부부가 할수 있는 것은 땡큐, 믿습니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은혜죠. 이게 merit, effort, self, salvation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한 것이라고는 숨어버렸던 것밖에 없었어요. 은혜 언약을 그렇게 아담 부부에게 선포하실 때 아담 부부에게 야훼께서 요구한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믿음이란 선물을 주어서 그 믿음을 사용해서 내가 하는 이 약속을 아멘해라. 그것뿐이었어요. 그 은혜 언약에 대해 순종하라는 요구는 오늘날까지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적용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 백성인 아담의 후손들에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뭐 돌을 닦아라, 40일 금식 기도를 해라, 뭐 연보를 해라, 뭐 없어요. 내가 다 했다. 그냥 믿어라. 내가 바로 아담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여자 후손이다. 내가 다 한다. 너희 조상 아담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너희 조상 다윗도, 너희 조상 노아도 그 약속을 그저 아멘하고 선물로 받은 것뿐이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 이야기지.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가스퍼는 옵니다. Repent and believe. 됐지? 뭐를?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값을 다 치러서 너희들은 선물만 영생을 선물로 받아라는 그 말만 믿어라. 따라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가 지킬 수 없었던 이 행위 언약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언약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일 마지막에 말씀이 이렇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 내 행위 언약이 다 이루었어. 그래서 은혜 언약에서 약속한 행위 언약의 선물인 이터널 라이프를 기프트로 주는 거다 내가 이루었어. 5번, 그 결과 영생이라는 행위 언약에서 이미 약속된 복이 창세기 2장 17절에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영원히 살아. 바로 그 영생이 아담 그의 후손들에게 은혜 언약 안에서 영원 전부터 선택받은 후손들에게만 믿음과 함께 거저 주어졌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멘으로 믿을 수 있느냐?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아담 그 외인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었어요. 왜? 그걸 놓쳐서 사탄하고 친구가 됐는데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그 받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와이프 이름을 하야로 불러버렸단 말이에요. 그 행위는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후손들에게, 선택받은 후손들에게 믿음과 함께 복음은 선물로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자리에서 그들 대신에 행위 언약의 요구를 순종하신 미디에이팅 덕분이다. 중보 덕분이다. 마지막 6번. 나와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라고 해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 너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에스닉 그룹이 복을 받는다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버려서 아브라함 후손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피지컬이 아니라 스피리추얼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메리트 덕분에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시행해 주셔서 그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행위 언약에서 약속되었던 righteousness와 eternal life, 이것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면서 선물로 주셨다. 모든 언약 백성들은 이러한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의 삶을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한다. 우리를 이 은혜 언약 안에 영원히 머물도록 하시는 분은 보선절에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 믿음을 지키는 분도 성령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잘하게 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계 없다고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지난주에 설교에서야 그 사람들이 한계 맞아요. 언제 주님이 그런 거 제가 그걸 가서 해줬어요? 그게 올바른 자세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난상 받아야 돼. 노노노. 성령님이 다 했어요. 그러기에 성령님은 장차 고받은 은혜 백성들이 누릴 모두 완전한 영원한 복락에 대한 개런티다. 그리고 다운 페이먼이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풀 프로퍼티가 우리에게 온다.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풀 프로퍼티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헤리턴스로 온다고 그랬어요. 유산으로 온다. 유산이란 주인 대신 아버지의 아들, 딸이란 뜻이에요. 유산이란. 유산은 아들, 딸이 받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어답티드 된 칠드런이 되었다. 자, 다른 질문이 없어요? 이 정도로 기본만 해놓으면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그이 책자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로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언약을 다 해결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할 것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 그것만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서 생각하고 아버지께 즐거움을 줄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며 성령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는 날마다 어길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하신 그리고 그 결과를 선물로 주신 아버지의 약속만을 빚고 저희들이 나아가니 자비 가운데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제목